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갖고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1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이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균형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균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균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보통 천칭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양쪽의 무게를 달아볼 때 어느 편에도 기울이지 않고 중심을 맞춰서 잘 서 있으면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혹은 외줄 타는 모습을 또한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넘어지지 않고 긴 어떤 바를 갖고 중심을 잡으며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 그런 것도 상상을 합니다.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용이라는 단어이고 또한 소위 미덕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균형은 이러한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균형이란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위에 서 있는 모습과 아까 말씀드린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두 가지 다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름이라는 진리라는 큰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어쩌면 꽤나 넓은 잘 다져진 그러한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땅 위에서는 어쩌면 넘어져도 아직 올바름 위에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천칭과 같은 혹은 줄타기와 같은 균형은 자칫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면 그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균형이란 기본적으로 단단히 다져진 진리라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균형이란 넘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진리 위에서 넘어지더라도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균형은 진리 위에서 서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균형을 갖고 살기가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제나 저희 삶 속에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4장을 함께 읽으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균형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영적인 관점에서 그 느헤미야의 성벽을 쌓는 모습을 또한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하는데 있어서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중심을 다시 잡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같이 살펴보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성벽은 물론 물리적인 그러한 성벽입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영적인 생활로 또한 상사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영적인 온전함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세상이라는 것이 주는 정신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래서 오기도 하죠.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이제 암몬족 속 도비야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호와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이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 2장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 실행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때 2장 19절에서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할 대적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그 대적을 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 사람을 이야기했었는데 어찌되었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1절에서 3절을 아까 읽은 것을 보면 아직 이 대적들이 행동을 취하여 물리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놀리듯 조롱을 합니다. 너희같이 힘없는 자들이 뭘 할 줄 안단 말인가? 제대로 짓기는 하겠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그 성벽 다 부서지겠다.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웃는 모습을 봅니다. 참 밉죠. 정말 힘이 빠집니다. 어쩔 때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직까지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러한 대적의 존재만으로도 어떤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정신적인 부담이 팽배해집니다. 소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세상에 살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위협하는 정신적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아직 물리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 위협과 위험 등이 그 존재가 그냥 저 멀리서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냥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손님, 오신 손님을 대할 때 손님이 특별히 정말 힘든 손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제도가 그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세금 문제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일어서야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기보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균형, 이럴 때 또한 필요합니다. 어떻게 또한 그것이 가능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요? 느헤미야는 절대자이신 주님께 고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부담이 있을 때. 이것은 믿음에 바로 섰을 때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커다란 진리 위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고할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르게.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아멘. 물론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용서했더라도 어쩌면 억울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은 공평하시기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세상에 있을 때 공의롭고 정의롭고 나중에 나의 억울함을 완전히 없애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고 정의로운 주님을 신뢰할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기적을 주시더라 이렇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을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일을 다시 하게끔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세상에 살면서 물리적인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가 아직 실질적인 물리적인 방해가 아직 있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부담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하여 이 대적들이 이제 뭔가 잘 이루어가는 것을 보니 속이 상합니다. 말 같군 안 되겠군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대적들을 조롱하고 위협함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니 좀 더 강도를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을 읽으면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 대적들 곁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니라. 보는 바와 같이 참 삶이 녹록지 않죠. 대적들이 보기에 느헤미야와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나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 나라도 뺏긴 민족이 성벽을 짓겠다고 힘쓰고 있으니 얼마나 소위 가짜않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또한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럴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아멘. 가족대로 그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족 모두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투태세에 들어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력한 수비태세는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튼튼함은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데서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뒤의 낮은 곳, 높은 곳 모두의 백성들을 세웁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온 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강하고 자신 있어 하는 곳 혹은 것, 소위 높은 곳이죠. 혹은 우리가 약한 부분, 낮은 곳, 가리지 않고 방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자기가 자신 있는 곳에서 쉽게 더욱더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건강했던 사람은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도리어 약하다고 생각하고 방어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유혹에는 진짜 강해 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사탄은 인간들이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더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만약 자신이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진정으로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두려운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우리 가족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이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영적 전쟁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상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떠한 urgency라는 그 느낌을 갖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약하고 나약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강한 분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이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순교를 하는 중에도 그 순교하신 분들이 비록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핍박하는 힘에 대해서 강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분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영적인 강인함, 이 부분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이든 우리에게 낮은 곳이든 말이죠. 1555년 영국에서 닥터 니콜라스 라이들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잡히고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화형이라는 게 정말 괴로운가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읽어봤는데 사람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대요. 그래서 화형이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화형을 당하기 바로 전날, 집행되기 바로 전날 그 닥터 라이들리 동생이 그 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형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자 그날 밤 형과 같이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 죽을 그 닥터 라이들리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밤 하나님과 함께 가장 편하고 조용한 밤을 지낼 것이고 평안한 잠을 잘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이죠. 그는 평강이신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그와 함께 있으며 또한 강함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죠. 비록 현실에서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로 현실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에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저희 장모님을 쫓아서 이제 성경 이렇게 막 강연을 하는 곳에 쫓아갔었습니다. 거기서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거의 일주일을 들었는데 어찌 됐건 그때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어요. 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제 테이블 옆에서 그때 강의하셨던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죠? 대단한 일 아니죠. 근데 목회자 옆에서 밥을 먹고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그때까지 없었으니까 좀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갔는데 화장실에서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도 밥을 먹고 화장실도 가는구나. 이상한 생각이지만 30이 다 된 저였지만 참 당연하면서도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순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낼 곳도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만을 하거나 혹은 세속적인 일만을 그렇게 양분해서 하나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또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열심히 또한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을 또한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냥 돈 안 줍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 돈 안 줍니다. 세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영적인 발전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고 쉬지 않고 또한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한다고 나의 시선을 세상으로만 돌려서 창과 칼을 들고 세상만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서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진리를 그래서 영적인 발전을 계속 이루도록 또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창만 들고 느헤미야와 그의 이스라엘 민족이 창만 들고 세상을 보며 아까 그 대적들이 올까 두려워 그것만 보고 성벽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벽은 도리어 지었던 성벽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손을 안 대고 있으면요. 그렇다고 성벽만을 지으려고 열심히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뒤에서 언제 모르고 저희를 공격해서 저희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보아야 되고 방어해야 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는 쌓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앉아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책상 위에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근거된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나오는 행동은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16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그들의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았으며 치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고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집 나르는 자들은 짐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아멘.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온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이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경계했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도 참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영적인 경계를 그렇게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21절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서 수고하였는데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고 마찬가지로 바로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게 하고 낮에는 수고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 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쉬지 않고 깨어서 방어하며 성벽을 건축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동계훈련 같은 거 군대에 나가면 군화를 신고 잡니다. 왜냐하면 낮에 땀으로 젖어 있었던 군화가 밖에 놓고 자면은 신발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밤에 전투가 났었을 때 나가서 신발을 신지도 못합니다. 얼어서.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잡니다. 동계훈련 때는. 그러니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대로서 그리 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 느헤미야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보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기적 같은,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기적 같은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민족으로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 아직 혹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으로만 전해졌던 그러한 기적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고 대신에 말씀은 존재했고 또한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엘리야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하나님이 스틸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죠. 마치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의 벽은 높았고 일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매우 일상적인 생활 내에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15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는데.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도 지금 각자의 삶을 그래도 이렇게 큰 일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의 계략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느헤미야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각자 맡은 곳에서 일을 하고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보면 이렇게 외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믿음을 지키며 임무를 완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는 아니지만 좋은 예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보지 않는데 국가대표전 축구만 봅니다. 그것만 재밌더라고요. 나머지는 재미없어요. 한국의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이 왔었을 때 한국의 축구가 확 바뀝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의 축구를 봤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였었냐면 한국 축구는 정신력과 체력은 굉장히 강한데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 무대에만 나가기만 하면 지고 마는 한국 축구. 그래서 그때의 신문 기사를 보면 근성과 투지가 빛났으나 기술의 차이 실감 뭐 이런 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다. 그런데 정신력과 체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가 이야기한 정신력은 이를 악물고 군대 훈련처럼 악으로 이겨갖고 이것을 이기고 만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정신력은 게임에서 이기건 지건 같은 상태를 유지하여서 같은 전투력으로 다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봤었을 때 한국 축구는 완전히 아래였었어요. 이겼을 때 확 올라갔다가 다음 지면 완전히 떨어져서 아무것도 그 다음 날은 경기를 하지도 못하는. 즉 100이라는 능력이 있었을 때 그것이 들쭉날쭉한 것이 정신력이 강한 것인가 아니면 7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계속 70을 유지하는 능력이 정신력이 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발전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밖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업되고 다운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능력, 자신의 믿음의 그 크기가 있다면 그 크기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데 있죠. 그때 그 믿음의 크기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따지면 성벽을 돌이라도 하나 쌓을 수 있는 사람 열 개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주위의 환경 그때그때의 자극이 다릅니다. 자매나 형제나 집안 가족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모든 조그만 것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믿음의 균형이란 감정과 주위 환경에 나의 믿음의 크기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999개의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골프 치십니까? 골프 치시는 분이 있으면 그날 밤, 그날 저녁에 와서 골프 오늘 잘 됐으면 아, 오늘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변명이 있는데 수백 가지의 변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안 되대. 그게 마지막 변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지는 데에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데에는 아마도 999개 이상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핑계를 대는 대신 내 자신을, 영적 싸움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던, 물리적인 피해가 오던, 세상 자체에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던, 기도하고 자신이 약한 부분, 강한 부분도 깨어 있어서 영적인 강건함을 가져야 되며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움직여 영적인 발전을 해나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균형을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강건함 안에서 균형을 갖고 있을 때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혹은 저희가 자극에 의해서 넘어지고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다시 해나갈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